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작품을 보며 교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람객이 있어 의미 있는 예술, 예술이 있어 의미를 얻는 관람객. 오늘은 관람객과 작품이 상호작용하는 예술을 이야기해볼까요? 침대 위의 미술관 54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이상우입니다.
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 추워요.
급작스럽게 추워져서 더, 너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눈 오면 되게 좋았는데, 눈 오면 이제 싫어요.
그쵸? 나이가 들수록.
어제 오랜만에 시골에 갔거든요. 네, 갔더니 조카들이 막 온 거예요. 네, 조카가 눈이 온다고 좋다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꾸 눈사람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아,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진짜.
이제 손도 시리고.
그러니까요.
시골 어디세요?
시골이요? 저 서신이요.
응? 어디야 거기가?
서신이라고 거기.
서신?
처음 들어봤어?
서신 몰라?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
맞아, 맞아. 어디야?
서신 가까운데?
어디야?
저기 어디냐면은 제부도 알지?
제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부도.
아, 모르는구나. 처음 들어봤어.
다 지방 출신이라가지고.
되게 낯선 이름이다.
근데 부산은 눈 많이 안 오지 않아요?
부산은 제가 태어나서 부산에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두 번 온 것 같아요.
진짜요?
두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 웃긴다.
웃기죠?
그래서 부산은 20년 동안 두 번밖에 안 왔다고요?
눈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부산은 눈이 오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이 오는 거에 대한 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길에 차가 이렇게 잘 안 지나다니고.
그리고 부산은 가보니까 그 지역 특성상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눈 한번 크게 오면 큰일 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좀 그렇긴 해요.
그렇구나.
20년 동안 눈을 두 번밖에 못 보셨네.
그렇게 막 쌀 정도로 온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 서울에 딱 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겠다. 겨울에 눈.
네, 되게 너무 되게 자주 오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죠.
촌스러워.
매년. 약간 외국인 같은 느낌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진희님이 준비해주신 베개베고 전시 듣기 시작해볼까요? 지난주로 베개베고 신화 듣기는 마치고 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전시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오늘은 리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움미술관이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 기념으로 기획한 교감전이라는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달에 이미 시작한 전시라고 하고 이번 12월 21일 날 전시가 종료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가보셨으면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지금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나요?
이게 전시회가 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와 미래의 교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는 관객 교감이라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는 네. 작품이요?
이번 전시가 미술관 전체를 교감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은 관객 교감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작품들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전에 단비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작품과 관객이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만진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교감을 하는 것인
그때 담비님이 말씀하신 어떤 작품 감상법 중에 작품의 향기를 맡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작품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런 향기를 내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작품은 약간 살색의 텐트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랗고 약간 지렁이가 지나가는 듯한 모양.
그쵸? 이게 약간 외계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생명체 같기도 하고 뭐 애벌레 같기도 하죠.
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마치 어떤 신체의 기관 같기도 하고 뭐 세포의 조직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연상시키는 형태인데 이게 자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작품의 제목은 향기는 향꽃의 자궁집에서 피어난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에르네스토 네토라는 브라질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뭔가 장기 같기도 하고 신체 조직 같은 느낌 있죠.
들으니까. 예쁜 모양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이 되게 얇은 나무 막대기랑 뭐 이렇게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도 되게
살짝 탄탄, 비치는 느낌의
탄탄한 천이 아니라 약간 스타킹 같기도 하고
스타킹 같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천이라 되게 살 같은 느낌을 주는 소재죠. 실제로 작가는 이 천의 소재를 어떤 사람의 피부 같은 거를 의도했기 때문에 저런 소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직접 만져볼 수 있나요?
네, 만져볼 수도 있죠.
근데 만지면 옆에 경호원들이 제지합니다.
작품이란?
네, 제가 만졌는데 자꾸 제지하더라고요.
만지기가 어떤 질감이었어요?
그냥 스타킹 늘려놓은 질감이었다.
역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구나.
상우님이 이 전시를 갔다 오셨죠.
그렇죠. 네. 이게 작품이 또 재밌는 게 이게 자궁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진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자궁집 같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약간 난자가 된 기분일까요?
난자 자궁 안에.
약간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런 느낌 우리들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추측해 보건데 되게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
따뜻하고.
그런 힐링 받는 느낌?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곤 하잖아요. 실제로 작가도 이렇게 뭐랄까? 세상을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작품들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조금 치유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그렇게 막 아기자기하고 예쁘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아늑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텐트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뭔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네요.
이게 그리고 작품이 조금 재밌는 게 작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기가 나는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나요?
네. 안에 매달려 있는 저런 대롱대롱한 게 안에 향신료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되게 좀 강한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냄새인가요?
일종의 허브 같은데 뭐 아마 브라질 고유의 허브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향, 커민, 강황 같은 그런 향신료라고 하네요. 이런 시각이나 어떤 시각적으로 살 같은 소재와 후각적으로 뭔가 향신료 같은 소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 안으로 직접 관람객들이 더 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작품에서 향기가 나면은 멀리서부터 이건 무슨 냄새지? 뭐지? 하면서 가까이 가볼 것 같아요.
이게 작품이 이렇게 밖에서부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통로의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그런 경험들이 약간 되게 신비롭고 뭔가 그런 통로 끝에 이렇게 자기가 누워서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왔을 때 낮잠을 재워주는 엄마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작품이네요.
아, 저기 정말로 누워서 쉴 수 있나요? 사람들이 쉬.
네, 누울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경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눈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작품들을 조금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의도해서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와 작품 사이를 자꾸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하는 그런 것 같아.
작가는 자꾸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데
정비원들은
네, 미술관 자체가 쉬러 간다기보다는 뭔가를 집중해서 보러 간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술관 자체가 되게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이런 공간인데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좀 더 다른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비원이 좀 애라네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작품이 생각났냐면 그 예전에 나나 시리즈를 만든 작가를 기억하시나요? 여성 비너스 특집을 할 때 마지막에 현대판 비너스로 나나 작품을 만드는 니키드 생팔이라는 여성 작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뭐 다른 뭐 슈팅 페인팅 이런 것도 만들긴 했지만 나나 시리즈 중에 나나가 이렇게 아기를 낳는 포즈로 거대한 나나가 누워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부분 속으로 관람객들이 들어가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러버덕 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유를 파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카페죠. 그래서 약간 그게 뭐였지? 자궁이었나? 그 작품의 제목도? 그 되게 협사한 작품이 있긴 했어요.
전 네토 이 작가 원래 되게 좋아했던 작가인데요. 네. 그 이번에는 좀 이제 직접 걸어가는 그런 참여형으로 만들었지만은 작가가 뭐를 계속 탐구하고 있냐면은 저 늘어지는 느낌 저런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작업 보면은 미술관 천장에서 이제 저런 재질은 아닌데 약간 고무 같은 거에다가 물 같은 걸 담아가지고 쭉 늘어뜨려가지고 바닥까지 늘어뜨린 거예요. 엄청 크게. 그런 걸 이제 엄청 여러 개를 달아놨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뭔가 이쁘기도 하면서 되게 묘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저 위에 향신료가 매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 바닥에 이렇게
자 이거 다 향신료인데
저런 게 귀여운 거 약간 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발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형태 그 형태 자체는 뭐에서 모티브를 따온 걸까요?
글쎄요, 뭐 모티프를 어디서 따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냥 어떤 유기물, 유기물, 생명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세포?
저는 세포 약간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꽃의 암수 수술 막 이런.
좀 성적인 레퍼런스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쪽이랑 바깥이 구멍 뚫려가지고 이제 안이랑 바깥이 구분 없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도 같거든요. 보면.
아 맞죠? 그래 맞아. 저기 통로처럼 네. 저렇게 약간
네.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궁이라는 그런 테마 자체가 약간 그쵸, 좀 성적인 자체가.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긴 하죠.
그렇죠.
제가 근데 오프닝에서 작품관 관람객이 어떤 서로 의미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글짓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작품이 자궁이라는 작품인데 그 안에 자궁 안에 뭔가가 있을 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궁이라는 신체 기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감이라는 테마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도 했었고 사람이 있을 때 진정 비로소 의미를 갖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해석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치유를 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작품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거울의 방처럼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그 안엔 노란 빛깔로 불이 밝혀져 있고 그 안에 동그란 원과 동그란 훌라후프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이 작품은 덴마크 출신의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은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냥 언뜻 사진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건물 안에 방과 방 사이에 어떤 통로 같은 계단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 계단이 있는 천장에 거울을 설치해서 아래의 공간이 비치도록 만들었는데 거울이 달려있는 천장에 훌라후프 모양의 무언가를 달아놓았는데 훌라후프 완전한 동그라미의 훌라후프가 아니라 반원 모양의 훌라후프를 달아서 거울에 비치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도록 그런
아,
모양이 되도록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반원이 거울에 비춰서 원 모양으로 보이는 거군요.
이 작품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중력의 계단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천장에 막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막 빛의 고리들이 막 둥둥 떠져 있는 듯한 그런 착시를 일으켜서
네.
어떤
정말 중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위로도 재밌는, 막 걸어다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네.
이 작품들 속에 보시면 이런 빛의 고리들이 태양계를 의미하는 작품, 태양계를 의미하는 설치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울로 덮어서 무한히 확장된 우주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저 가운데 하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그러면 태양이고 그 뒤로 반원이 여러 개 그
행성들.
네, 행성처럼
조그만한 훌라후프들은 행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런 행성들의 위치가 내가 움직임에 따라 작품들도 위치가 다 바뀌어 보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우님 혹시 여기도 지나가 보셨나요?
네, 여기는 2관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태양계를 뭐 의미한다니까 그렇구나 싶은데 사실 여기선 사람들이 셀카 많이 찍더라고요, 앞쪽에.
거울도 있겠다.
거울이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셀카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와서 셀카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냥 사진이 주는 느낌만으로도 딱 완전히 떠있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거는 4분의 1만 있거든요.
아,
4분의 1만 있는데 위에가 거울이고 옆에가 거울이라가지고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 완전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네네, 4분의 1이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으니까 이제 동그라미처럼 되는데 위에는 그냥 반원이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양쪽에 거울이 달렸으면 뭔가 무한한 공간이
맞아요.
쫙 양옆으로 펼쳐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건 좀 무섭긴 하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또 태양계 같은 기하학적인 조형물이 딱 있으니까 우주적인 느낌이 나는 신비로운 작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작품 안에 거울이 있으니까 또 작품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긴 하죠.
여기서는 그렇게 교감이 표현되는군요.
그렇죠.
작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작품의 자리를 딱 설정해놓고 이 작품은 여기, 이 작품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실용적인 통로, 계단 이런 곳에서도 작품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 작가의 작품들이 조금 재밌어서 다른 것도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작품들은 아닌데 작가가 보통은 뭐 물이나 안개, 이끼, 얼음, 빛, 온도 뭐 이런 거를 재료로 삼아서 작품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인간과 자연 벽집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풀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했던 한 작품을 또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나라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거대한 강당 안에 앞에 태양이 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이트 모던이라는 런던에 있는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로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청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천장에다가 반원 모양의 어떤 거대한 조명을 달았는데 그게 빛이 비치니까 태양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것도 원이 아니라 반원에.
그래서
빛을?
네. 이게 마치 서강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이게 거대한 정말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밖에서 햇볕을 쬐을 때의 그런 것처럼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우주적이고 신비로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뭔가 진짜 야외에서 뭔가 촬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사진이 약간 뿌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일부러 안개를 막 분사시켜서
아.
그런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더 의도적으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공간 안에서 되게 우주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저 천장이 다 거울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이런 거 작품 설치하려면은 진짜 힘들겠다.
어마어마할 것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리움 외에서 만들었던 작품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작가는 어떤 혼자서 작품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각 분야의 전문가 90여 명이 있어서 네. 한 작품을 할 때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팩토리구나.
그래서 뭐 그냥 예술가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술사학자, 심리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뭐 재료공학자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품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도 같이 하긴 하겠지만 철학적인 부분들도 다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되게 예술성이 되게 강한 작품들이긴 한데 작가가 활동하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운동 같은 활동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떤 지역에 태양전지로 작동하는 노란색 해바라기 모양의 램프를 보급하는 뭐 리틀선이라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네. 뭔가 디자인적인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쵸? 작업들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요? 잠깐 리틀선 사진을 잠시 보고 지나갈까요?
네. 조그만 진짜 해바라기 모양의 노란 잎을 가진 꽃 모양의 조명인데요. 가운데 해바라기 안쪽에 그 씨가 있는 부분에 전구가 들어있어서 그 부분이 밝게 빛나면 예쁜 조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제 최근에 하는 작품들의 주요 테마는 이런 우주적인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리틀 선이라는 태양전지 램프 프로젝트는 그런 우주적이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만든 프로젝트라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술 작품이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작품이라는 거가
그렇죠.
굉장한 자원들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런 자원들이 실제 세상에 도움이 되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면 자기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 사람이 그냥 예술 작품을 물론 예술 작품이 되게 좁은 범위의 것은 아니지만 되게 넓은 범위로 생각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저거 리움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기서.
기념품 샵에서
네네, 기념품
사실 샵에서.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한데.
아, 리움에서 판 거 다 비싸니까.
그렇죠. 작품이니까.
네. 그러면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상우님은 뭐 혹시 기억에 남으신 작품이 있나요?
좀 뭐 10주년 전이거든요. 이번 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대규모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볼 것도 되게 많고 유명한 작가 것도 많은데 되게 유명한 작가 데미안 허스트 작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교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불 작가 전시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
네. 그 뭐 아시죠?
국립현대미술관.
네,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하고 이번에 리움에서도 하는데
아.
거울이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그 거울의 방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리움에서.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온통 사방이 거울인 거예요.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작가들은 있었는데 제가 체험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거울의 방 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체험도 되고 빛 조명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되게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그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비추는 거잖아요. 그 겨울이라는 효과 자체가 되게 주는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작품을 단순하게 보다가 그 작품이 나의 모습에 비치고 그런 거울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효과를 만든다는 게 미술관으로 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설치 작품들도 그런 재미가 많이 있기도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거울이란 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쉽다는 건 아닌데 되게 쉽게 작업이랑 이제 관람자를 되게 교감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가가 이제 관람자랑 교감하거나 좀 소통하고 싶을 때 거울을 많이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것도 생각났어.
뭐?
그 뭐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여자 작가로 나오는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데 거울을 깨서 그 깨진 거울을 조각조각으로 쳐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작업이 나왔나요?
네, 그런 작업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보면은 내가 이게 깨진 거울을 통해서 보통은 평평한 거울인데
그대로 보이죠. 내 모습이 그
조각조각조각으로 잘려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니님이 소개해 주신 이번 리움에서 하는 교감전 이야기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오늘은 코넬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제가 파트 1으로 진행할 건데요. 제가 파트 1으로 작가들을 소개해 드리고 파트 2로 또 상우님이 또 따로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파트 1으로 독일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 독일 미술이요?
네. 근데 독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히틀러.
맞지? 근데 그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일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 히틀러라는 게 되게 독일 문화권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고. 네. 또 다른 것도 뭐가 떠오르세요?
소세지. 저는
소세지. 맛있죠.
저는 맥주. 디자이너라 맥주. 그런가 바우하우스가 생각나네요.
그쵸. 바우하우스도 있고 디자인의 시초가 되는.
그쵸.
소세지 얘기하는데 바우하우스.
격이 달라 임마.
아, 정말 여기부터 저 끝까지 진짜
모든 걸
소환할 수 있는
우리 침대 위의 미술관이네요.
그 독일 하면은 약간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드는 국가이죠. 약간 또 장인 정신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미술사에도 그런 장인 정신을 뽐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미술에서도 그런 사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할 때 계속 방송하면서 뭐 유럽권 미술하면 영국 미술, 영국 미술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 미국 이런 작가들 간혹 가다가 프랑스 작가들 이야기하고 독일 미술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독일 현대 미술계의 큰 증식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치 화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화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한 명 꼽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라이프치 화파는 21세기에 들어서 독일의 화가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영국에 있는 YBA라고 있잖아요.
영 브리티시 네. 아티스트.
여기서도 영 저먼 아티스트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YG.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라이프치 화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라이프치라는 곳은 뭐 거기서 바흐의 활동 무대이기도 한 그런 도시 이름인데 라이프치 대학이 있대요. 대학이 예, 뭐 그 영국의 골든 스미스 대학이 대학에서 YBA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라이프치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독일 미술 예, 독일 미술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 게 여기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선 그 YBA 사람들은 좀 전위적이고 되게 기억적인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는 그룹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작품 현대 미술가들 정말
정말 파격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고전적이고 그런 현대적인 회화의 그런 중심을 잡고 가려는 그런 그룹이라고 해요.
회화 위주의 작품들을 하는 그룹이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설치나 다른 분야의 작업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뿌리에는 전통이라는 그 뿌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라이프치 화파는 네오 라우흐라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 그룹인데요. 이 작가가 여기서 대표를 하고 요즘에도 현존을 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중 하나인 라이프치 시각예술 출신에 이루어진 이 그룹은 독일의 파리라고 불리는 17세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역사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품 하나를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이 네오 라우의 작품이에요. 보면은 뭔가 되게 표현 방식이 고전적이긴 한데 뭔가 약간 혁명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나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작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바닥에 있는 곤충을 관찰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있어요. 하고 하늘에는 하트 모양의 구름이 떠 있고 뭔가 네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네요.
근데 이 작품 상황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요?
네. 그쵸? 뭔가 야외인데 뭔가 건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커다란 곤충이 나오는데 실제하지 않는 곤충인 것 같고 하늘도 뭔가 하늘 같은 하늘색인데 하늘 같지 않은
그냥 물감으로 칠해놓은 건지 구름을 표현한 건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근데 약간은 색채 자체도 좀 칙칙한 편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좀 고전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린 건데 일단은 이 화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라이프치 대학은요, 독일의 파리라고 불리는 도시에 위치한 대학인데요. 17세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동독의 영역에 포함이 되면서 그 명성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이 도시가 서독에 있던 국가였던 거예요. 독일이 원래는 분단 국가였잖아요. 네. 근데 서독이 사회주의 체제의 나라였죠.
네, 그래... 동독이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가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동독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그런 작품을 할 때 좀 억압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서 갑자기 그런 외래의 미술 사조들이 이렇게 물밑으로 오면서 이게 그 대학의 사람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발전을
그러면서도 갑자기 급진적인 발전했던 거예요, 이 대학이.
저는 가끔씩 네. 이거만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 통일이 된다면 네. 북한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격도 많이 받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합쳐지는 기간 동안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방금 문득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구나.
북한과 남한의 미술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선전 미술들도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되게 재밌고 그리고 탈북자 예술가가 있거든요.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은 나중에 통일 이후에 합쳐질 미술 같은 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전 세계에 나오는 컬러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베네통에서 출판한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북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취재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식 교육을 받아서 완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그런 그림의 대부분들이 약간 해외로 팔려 나가는데 쓰이기도 하고 그런 주된 작업은 거의 뭐 북한의 선전용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떤 개인의
개인 작품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개인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위한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독에서도 그때 통일 전으로 해서도 여기 국가에서도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그런 좀 목적의식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이때 분단이 됐을 때는 영국과 프랑스의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구서독은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적인 흐름인 추상을 받아들이면서 과거 나치 시대에 얻었던 미술사적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그에 반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구동독은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회운동적인 개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체제를 위한 작품들만 있었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미술은 엄격히 통제가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당시 구동독에 비해 구서독의 미술이 활발히 발전을 했었는데 이 영향은 1980년대 신표현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두 국가의 통일전의 모습은 격차가 더 많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통일 이후 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실체가 붕괴하면서 통일이 되면서 여기 새로운 개척지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 동독이. 그리고 이 중심에는 라이프치히 대학 출신들이 있었고요. 뭐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라이프치히 화파의 초기 세대인 뭐 그냥 이거는 이름만 쭉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베른하르트 하이지히, 포크와 마토이어, 마트러 티케 등 구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배경으로 개인의 어두운 두려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트는 욕망을 그려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 작가들은 다른 화파와는 다르게 무엇을 왜 그리는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회화를 체계화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고 해요. 사회주의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언어와 전통을 작품에 드러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들은 사회주의 요구에 따른 선정적 사실주의를 그리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두려움, 욕망, 그리고 무력함 등을 동시에 드러나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기술적인 부분, 구상 미술에 대한 연구, 무미 건조함, 우울함 등 독일 현대사회의 급변이 낳은 시대적인 정신과 비판을 그려냈습니다. 뭔가 작품이랑 매치가 되지 않나요? 그런 이런 단어들이.
작품을 아까 봤을 때 조금 어둡다고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었던 그런 예술가들의, 작가들의 그런 정신이 조금 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작품들이 조금 초현실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달리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그런 외부에 이렇게 많이 다른 작품들을 많이 겹하면서 이렇게 표현 자체는 되게 고전적인데 표현하는 이야기들은 뭔가 다른 부분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특징은 독일 미술의 정신적인 맥이 됐으며 새로운 매체의 미술 사조가 번람하는 과정 중 전통을 잇고자 노력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 라이프치히 화파는 주로 사회와 분리된 고독한 자아, 인간 존재의 의미들을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냉소와 자조 또는 허무함 등과 같은 우울한 주제를 갖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런 라이프치히 화파 출신 작가들 중에 그 중에서 제 시선을 끌었던 작가 한 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가 이름은 팀 아이텔이고요. 이분도 라이프치히 출신의 작가고요. 회화와 철학을 전공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 작품 중에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여러 작품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를 나라님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가을에 창 밖에 비춰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면이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쪽은 푸른색, 아래쪽은 갈색. 이에요. 근데 위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실제 사람의 모습 같고 아래에 비춰진 그림자의 모습은 그냥 그림 같아요.
그렇죠. 이 그림들을 작가들 작품들을 조금씩 봤는데 보면은 그 예전에 제가 셜리에 대하여라는 셜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작가 모두 현대인의 고독을 다뤘다는 것에서 비슷하지만은 느낌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볼 때?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고 좀 더 구조가 단순하다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가요?
뭐 작가 자체로 치자면은 아이텔 작가는 독일인이고요. 호퍼는 미국인이라는 차이점과 그 다음에 두 작가가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는 것 차이점이겠죠. 근데 또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은 진짜 인간의 격한 외로움을 담은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팀 아이텔의 작품들은 좀 굉장히 절제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화면 자체가 좀 다 탁탁 다 막혀 있는 느낌이고
굉장히 심플한 느낌.
심플한 느낌이고 이 작가분은 작업을 할 때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하시는데요. 주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소재를 찾고 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작가는 이 모습을 찍어야겠다라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뭐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인상이 남는 공간의 사진을 찍고 그런 소재들의 사진을 찍어서 작품을 할 때는 그 사진들을 모아서 재배열해서 작품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필요한 것들은 빼고 더할 것들은 더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의도적인 생략과 더함을 통해서 분위기, 그런 이 작품들을 통해서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현대사회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화면이나 화면 구성이나 그런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움직임의 표정에 제한을 둬서 생각을 해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라고 작가분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 작가분이 라이프치 작가이시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작가라는 그 꼬리표를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 교육 과정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조금 도제식인가 보네요.
네, 도제식이죠.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작품 자체로 바라봐주기를 원하지. 뭐 내가 이
그룹의 학파에 누구
그래서 여기가
교육을 받은
뭐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싫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러네요. 참 웃긴 게 이 학파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거를 싫어하는 걸 표현하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들의 어떤 그룹 같은 거가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또 예술가들 입장으로서는 자기 작품 자체로 바라봐주길 원하지 내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니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나를 알아봐주길 바란다 이런 생각은 좀 작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섭섭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작가분 인터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작품 관람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작품에서 소외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소외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건 소외감이 아니라 소외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관건은 대상의 고립을 외로움과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고립은 자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본인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자신을 관람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 에드워드 호퍼와 팀 아이텔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군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광경을 보여주는데 한쪽은 나는 너무 쓸쓸해, 고독해, 괴로워. 누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이 작가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고독,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독일의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네요. 그, 약간 추운 지방 사람들이, 문학이나 이런 게 예술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게 밖에 추우니까
집안에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막 그런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술가들로는 되게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체제 안에서 되게 억누르고. 되게 고립되어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욕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외로움이라던가 고독감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주제의식이 여기서 이 라이프치히 화파에서도 그게 계속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은 항상 빛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약간 인간의 외로운 존재지만은 뭐 어딘가에 희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작가는 이 고독한 작품들 속에서 보면은 그냥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더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온전히 진짜 혼자가 되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작품 자체의 의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페인팅 작품을 볼 때, 아, 그냥 느낌이 좋다 하면 그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좋은 그림은 뭐 어떤 의미가 담겨있든, 누가 그렸든, 뭘 생각해서 그렸든 하더라도, 그 일단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게 좋으면은, 그냥 느낌 자체로 좋으면 그게 다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이 화파가 어떻고, 이렇고,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작품이 좋아서 가지고 온 거고, 이 사람이 독일 작가니까 독일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은 작품을 좀 더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작가도 그 라이프치히 학파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작업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
그건 자기가 봐달라 그러거나 안 봐달라 그러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혼자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뭐 적화 통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대학 사람들이 이제 네. 기존의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선전 그런 페인팅이 아니고 이제
네.
서양의 그런 파인아트적인 걸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조류로 부르기 시작할 거고 뭐 김일성 학파 뭐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학파로 부르기로 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줄 일종의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작품들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를
그렇죠.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혼자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설치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아마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이미 그쪽에서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발표도 못 하고 그럴 건데 이제 그게 제한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묘한 형태들이 나오지 않을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정말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 내용을 찾으면서 저희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죠.
과연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미술사전은 어떻게 변할까. 변하는 변화가 여기서 독일에서도 그랬듯이 그 중심축이 완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진짜 급변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재밌는
되게.
모습이 많이
그 외에 저는 전에 무슨 인터넷 기사에서 본 거긴 한데 그런 북한의 수령들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작품을 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항상 좋아하는 그림들은 이렇게 항상 사진 같은 거에서 그런 작품 앞에 서 있는 수령들의 모습은 뭐랄까? 뒷면의 작품들이 어떤 거대한 대자연의 흐름 같은 뭐 꿈틀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어떤 체제의 힘이나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한 거겠죠. 과시하는 그런 작품들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 얘기했지?
아무튼 그런 독일 미술도 이런 식으로 발전했었고 현대까지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국가들의 작가들도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독일 미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독일에도 미술사도 되게 발전한 거라서 유학도 되게 많이 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 뭔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독일이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네. 대했던 것에 비해서 네. 굉장히 현대적이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렇죠.
꼭 독일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런 어두운 느낌? 뭐 폐쇄된 느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코넬님이 준비해주신 라이프치히 학파에 대한 설명들과 팀 아이테 작가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그림들과 자료들,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 위 미술관 54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